다니엘 우리 5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나라의 끝이 임박했음도 모른 채 잔치를 연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런 벨사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과시 권력의 공고함을 위하여 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자기 잔치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또 우상 숭배의 기구로 사용하게 된 것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성경 1이 말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벨사살의 교만, 하나님의 향한 그 모욕,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서 곧장 반응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여기에 석회벽의 글자가 이제 손가락들에 의하여 쓰여졌다 말합니다.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바벨론의 이러한 역사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보면 바벨론 궁전에 이러한 분벽들, 그러니까 하얀 벽들이 발견된다.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손가락의 등장, 그리고 글자가 쓰여지는 그 흰 벽. 벨사살이 그것을 직접 보고 크게 놀랍니다. 6절은 성경에서 얼마나 그가 크게 놀랐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다 탈진한 상태를 6절 말씀은 그리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일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 스스로의 그 일하심들이 나타날 때에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바벨론의 역사가 6명으로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를 이들에게 그래도 붙잡고 계셨던 것이라 그리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직전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의 믿음의 고백은 어딘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징계를 그는 피할 수 있었고 회복되어지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것들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저 그런 고백에 그쳐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그래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인내를 끊어버리는 행동 벨사살에 의하여서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멈추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들을 향한 징계를 곧장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들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기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닿았을 때에 하나님께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그 문턱을 넘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 되돌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개입은 큰 도움과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일하심은 그 간섭과 개입은 공포와 두려움의 그러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온전한 믿음 잘 지켜가고 주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이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너무 놀란 벨사살 어찌합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다 불러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더러 이 손가락들이 쓴 글씨들에 대해서 해석하라 명령하고요. 그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셋째 통치 자리도 주겠다고 그리 약속합니다. 나 다음에 이렇게 나라의 통치의 권력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특이하게 좀 셋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벨론의 역사적인 사실을 좀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은요 그의 아버지가 나부니더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왕의 시대가 끝나고 자기 왕의 시대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왕의 시대가 겹쳐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왕권 말기와 이 벨사살의 왕권 초기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왕이 그 몇 년 동안 당시에는 두 명, 벨사살과 나보디더스 그렇게 두 명이라고 고고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손가락들이 쓴 글씨를 해석하면 내가 나와 나의 아버지 다음으로 이 나라 다스릴 수 있는 셋째 자리 그에게 허락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 주석학자들은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됩니까?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세상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식이 있고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원리와 말씀들은 세상의 이해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여지고 더욱더 담대하여지며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되어지는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의 지혜와 영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또 기쁘고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벨사살과 모인 사람들 이제 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왔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왕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왕비라 하여서요 이 왕비가 이 벨사살과의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러한 왕비라기보다는 이후에 있는 11절 12절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과 연결되어졌던 그런 왕비일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벨사살의 이 잔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의 이제 후궁들, 그의 부인들에 대한 참여를 이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비는 느부갓네살과의 연결성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여섯 명의 왕의 시대를 맞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좀 있는 그 통치 기간을 그렇게 지냈지만요. 사실 그 다음에 왕들부터는 그리 시대를 길게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길어야 20여 년, 짧으면 3, 4년의 그러한 통치의 기록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 역사였기 때문에 초대 느부갓네살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여전히 지금 이때까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비가 결정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때에 일하였던 사람 다니엘 그녀가 지금 다시 언급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들이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라고 11절에 왕비는 다니엘에 대하여 그렇게 추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관리자의 위치 정도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비가 그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비가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권력의 정점에서 멀어진 자, 잊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되어졌는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이 그를 밀어내었든지 혹은 다니엘 스스로가 그 권력의 정점에서 멀어진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잊혀진 자였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상의 중심 가운데로 끌어들이시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미디안 땅에 있었던 잊혀진 모세를 하나님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보내시듯이 권력의 그 중심에 있었던 다니엘이 잊혀진 자, 멀어진 자 되었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인생 그렇게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금 중앙으로 그렇게 불러들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다시 이곳 가운데에 보여지고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왕비는요, 이 11절에 이 왕비의 말을 보면 그에 대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 여러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여호와 하나님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내어놓고 있지 못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분명한 기억들을 갖고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다니엘 한 사람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통로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과 지혜로도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요즘에 더욱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를 감당해야 할 인생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인생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영광 중에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다니엘에 대한 설명이 계속하여 이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그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마저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니엘에 대해서 왕비가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말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루하야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혼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루하 나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이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왕비는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보았을 때에도 다니엘의 영혼과 삶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불러들이시면 이것 그가 반드시 해석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제도 그러할 줄로 내가 생각하니 왕이시여 다니엘 불러들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실 만한 탁월한 영성과 믿음의 지혜와 영적인 예민함 갖고 있어야 세상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인생 되어져야 주님 사용하실 만한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믿음에 대한 불안함과 연약함 여전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려운 도구로서의 인생이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탁월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도 충만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영의 소유자 되어져야 오늘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통로와 도구의 역할 감당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예비시켜 주시고 또한 준비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하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좋은 도구와 같은 역할들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또 예비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과시에 충만하였던 벨사살 앞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손가락들이 아버지님 그 흰 벽에 글자를 쓸 때에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았어도 그 글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당황하는 모든 이들 앞에 한 사람이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이전 선대의 때에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을 그렇게 해결하였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며 그 자를 불러드리면 이것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방 왕비의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로도 아버지님 해결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더욱더 많이 쌓여가고 있는 요즘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필요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만한 믿음의 인생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요즘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시대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인생 오늘 사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민함, 아버지 하나님 지식, 탁월한 영성 소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하여져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한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로부터 아버지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인생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의 영적인 노력들 아버지 성장들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 말하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갖고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다시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생들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을 간구하며 아뢸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확신 주시고 주께 아뢰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리란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아버님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의 현장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